민수기 15장 1절에서 31절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배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마지막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15장으로 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 계속되는 탐욕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음을 살펴보았죠. 이것이 큰 죄였습니다. 물론 불평과 원망을 할 상황이 있었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고 그렇죠. 고기는 입에도 대지 못하고 광해의 여정이 고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수준으로만 보면 아, 불평과 원망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계속 가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여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돌이켜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로서 광야의 여정을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죠. 그것은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려는 마음, 그 안에는 더 큰 죄악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어떤 죄악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나요?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도 싫어하여 버리는 큰 죄악이 숨겨져 있었고 그 죄악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뭘로 나타났다고요? 감사와 기쁨 대신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 성도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돌이켜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피 흘리시기까지의 구원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곧 그리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과 천국을 싫어하여 버리는 죄악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루어 주시고 징계를 내려주셨어요. 돌이키라고.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3장에서 말씀하셨죠. 14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에서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기 전에 레위기에서 충분하게 율법을 통해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서의 위치를 보면 이 제사의 지침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를 보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무 희한하다는 거죠. 다음 장이 16장으로 가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됩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자가 단을 짓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죄가 또 이어져요. 14장과 16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5장의 제사의 지침을 빼면은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생각나세요? 그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고백까지 했어요. 잠깐 돌이키는 듯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16장으로 가면 바로 또다시 같은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 이거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뭐 이거 모세가 이거 뭐 아론이 불평과 원망을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여 만나는 백성들마다 미혹하고 당을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을 깨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감사와 찬송은 하나됨을 이루게 하지만 불평과 원망의 교제는 하나됨을 깬다는 겁니다. 수근수근 비방 이렇게 계속되는 죄악들과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지침을 그 사이에 주시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즉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피 흘림이 있는 제사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제사의 지침을 주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2세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주시는 지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누구를 전제로 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 분명히 1세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14장에서 2세가 들어갈 것이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이루어질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건데 그 땅에 들어갈 자들은 누군가요? 2세들이에요.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지침을 민수기 15장에서부터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이 뭐죠? 신명기 영어로 하면 뭐죠? Deuteronomy. 그렇죠. 신명기의 이 Deuteronomy라는 뜻은 듀테로가 뭐예요? 듀테로. Deuteronomy 할 때 Deutero. 두 번째라는 소리고요. 남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일까요? 원래 율법은 어디서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소리는 또 다른 율법을 새롭게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율법을 다시 누구에게 주신다는 소리일까요? 신명기는 그 시대적 위치가 어느 때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는 율법일까요? 이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1세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지침이었다면 이제 그 율법의 지침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율법인데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사법을 보면 새로운 제사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레위기에서 주신 그 똑같은 제사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신명기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미리 이 제사의 지침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 어린 새로운 세대들, 어린 언약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제사.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본분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창세기 8장이에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건져져요. 마치 이 출애굽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새 땅에 이르게 돼요. 이제 물이 다 가마여지고 이제 새로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땅에 이르러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된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에 이르게 된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도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 1세들의 끊임없는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먼저 제사법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제사들을 쭉 보시면 어떤 제사들이 있냐면 1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번제가 있고 서원을 갚는 제사가 있고 낙헌제, 절기제, 화목제 등을 드리라. 그리고 곧 뒤로 가면 이제 뭐 속죄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지침을 보면 이 제사들과 꼭 함께 드리게 하신 또 다른 제사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희생 제물이 바쳐질 때에 꼭 함께 드리게 하신 제사들이 1절부터 21절에 쭉 나와요. 어떤 제사들인가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통해 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리게 하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4절에 보시면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또한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소제라는 것은 이제 곡식가루로 드리는 이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곡식가루에 섞게 하신 기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기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뿐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또 뭐와 함께 드리라 그랬어요?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예요. 즉, 이 소제와 전제는 둘 다 추수를 통해 얻게 될 열매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추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광야는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드릴 예배의 지침을 광야에서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배에 관한 지침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곧 분명히 얻게 하실, 소유하게 하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들어라 하신다는 것은 그 땅의 기업을 너에게 분명히 줄 거라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며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추수가 이루어질 곳. 18절부터 다시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 더욱 뚜렷하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하죠?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20절, 21절에서도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 이 예배의 지침을 주시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는 지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침을 지금 아직도 어린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어릴지라도 어릴 때부터 예배를 배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언약 기업의 땅과 그곳에서 누릴 축복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언약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약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들도 천국 기업을 물을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의 복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1장에서도 이제는 성인이 된 11장으로 신명기로 가면 이미 성인이 됐어요. 이제는 성인이 된 그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기업의 땅의 복된 현실을 또 바라보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7절.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다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지금 이 신명기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지침을 주시고 동시에 언약기업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하면 그 땅에서 축복을 내리실 건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전제와 소재를 드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1세들처럼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 언약 기업의 땅에 대한 말씀들, 원래는 다 누가 가르치고 알려줘야 하는 말씀일까요? 누가 본을 보여주며 이 예배와 언약 기업의 땅을 향한 믿음의 삶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원래는. 바로 그들의 부모들입니다. 1세들이에요. 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자기들의 언약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뿐 아니라 신명기를 계속해서 방금 읽은 구절 뒷부분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부모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신명기 방금 읽은 구절 밑에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니라. 이렇게 너희 삶으로 너희의 입술로 너희의 모든 것을 통해 너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먼저라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삶,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삶, 이걸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본분은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보다 먼저 오는 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다른 거는 다 주장해요. 그런데 예배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곳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천국과 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본분은 예배요. 우리 삶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곳은 그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천국 본향임을 삶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지침 중에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을 기억해 보시면 타국인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국인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하는 대로 똑같이 타국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타국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에얼리언 또는 젠타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셔서 좀 다른 예배의 법을 주시고 다른 지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규례, 한 법도 같은 규례와 같은 지침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15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타국인도 똑같이 받을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타국인이라는 단어를 7번씩이나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옛 언약 아래서는. 옛 언약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던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똑같은 속죄의 은혜,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말할 것도 없이 뭘 보게 되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의 축복을 미리 예표하고 증거하는 지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제사의 지침을 주시지 않고 한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실까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오로지 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제물은 우리가 마련하여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친히 바쳐주실 예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속죄양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한 제사법, 한 규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7절, 10절,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죠.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실 제사.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써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제물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소제와 전제는 둘 다 가나안 땅에서 첫 추수할 곡식과 첫 포도 열매로 드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본문과 같은 지침의 말씀을 레위기에서 주시는데요. 레위기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예. 2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도 보면은요.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자, 이 두 가지 지침이 같은 지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추수한 곡물의 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요.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언젠가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날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이 날에 흔들며 바친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열납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어 부활의 첫 열매로 바쳐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납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추수된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바쳐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되어 천국으로 추수되는 열매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이삭,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첫 열매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제사들이 가르치던 바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추수되어 바쳐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선 누구의 현실에 참여되어 있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들입니다. 그 새로운 세대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언약 기업의 땅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침을 주셨듯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 기업을 소유한 자들로 예배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본분은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해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복된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명하시는 이유 뭘까요? 예배를 통해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 두 가지 삶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교회.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삶이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고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예배와 천국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서로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더욱 힘써 무엇보다 먼저 천국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치며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